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은 2023년 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2장. 이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에게 박해의 손길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베드로도 잡아넣었다. 이 일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 기간에 일어났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다. 그러고는 네 명씩 짝을 지은 네 무리의 경비병들에게 베드로를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으로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에 끌어내려는 바로 그 전날 밤의 일이었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여서 두 병사들 사이에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 앞에 서자 감방 안에 환한 빛이 가득하였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말하였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베드로의 두 손목에서 쇠사슬이 벗겨졌다. 천사가 말하였다. 허리띠를 두르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천사의 말을 따라 그대로 하였다. 천사가 다시 말하였다.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은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내로 나가는 철문 앞에 이르니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 둘이 밖으로 나와서 거리 하나를 지났을 때 갑자기 천사가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혼잣말을 하였다. 이제야 알았구나. 주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모든 유대 백성이 내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에서 나를 구해내셨구나.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노데라는 어린 여종이 나왔다. 노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은 열지도 않고 안으로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은 노데에게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래도 로데는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우기자 그들은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임이 틀림없다 라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문을 열었다. 그들은 정말로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하도록 한 다음에 주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꺼내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를 알려주시오 하고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아침이 되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 때문에 경비병들 사이에 작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다. 헤롯은 부하들을 풀어 베드로를 찾아서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경비병들을 불러 심문한 다음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사절단을 보내어 헤롯을 만나보게 하였다. 그들은 헤롯의 시종인 블라스도를 설득한 다음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해를 요청하였다. 그들이 사는 지방은 왕의 영토에서 식량 공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청한 날이 되어 헤롯은 왕이 입는 용포를 떨쳐 입고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외쳐댔다.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이다. 곧바로 주의 천사가 헤롯을 치니 그는 벌레들에게 파먹혀 죽고 말았다.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졌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갔다.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할 일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갔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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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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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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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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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출애굽기 제25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만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붓게 물들인 수장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네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멜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인 속재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재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쪽 끝에 자리잡게 하되 속재판과 그 양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재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재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재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재판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에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 밑받침과 줄기와 등장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놓아라.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겹까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겹까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겹까지 3개를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의 각 겹까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봉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겹까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봉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에서 나온 겹까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봉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오는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겹까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세 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겹까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두 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겹까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은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여 여섯 겹까지를 줄기와 연결시켜서 한 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겹까지가 나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겹까지가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겹까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 때 전체를 하나로 이어놓아라. 등잔 일곱 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여 나 주와 함께 죽고 않도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특정 구절을 인용할 때는 그 말씀이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장과 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근처의 쿰란에서 발굴된 구약 사본을 보면 문단 구분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처럼 장과 절을 표기한 것은 아니지만 앞의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 행을 바꾸어 쓴 문단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본문을 이 문단보다는 더 큰 단위인 452개의 세다림으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문단을 영어로 paragraph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큰 단위인 세다림은 단원에 해당하는 섹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모세 오경인 토라를 3년에 다 읽을 수 있도록 매주 읽을 분량을 세다림으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세다림은 단원에 해당하는 영어 섹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세다림은 원래 순서나 차례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각 장을 숫자로 표기하기 시작한 때는 16세기경입니다. 오늘날 성경 66권은 총 118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또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총 1188장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단 두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2절,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둘째, 성경에서 가장 긴 장도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시편 118편을 포함해 그 이전에 594장이 있고 그 이후에 594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1118장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장은 시편 118편입니다. 넷째, 이와 같은 장과 절 구분을 통해 살펴볼 때 성경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절은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시편 118편 8절을 숫자로만 표기한다면 1188. 신기하게도 성경의 총 장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시편 118편 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중심일까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힘들 때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성경 한 중심에 위치한 시편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두 구절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따라 어디든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이 되어 모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돈 서른 개를 다시 돌려주었다. 그리고는 내가 죄를 지었소. 나는 당신들에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도록 넘겨주었소.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것은 당신 책임이요. 라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돈을 성전 안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떨어진 은돈을 주워들고 이 돈은 사람을 죽게 한 피값이요. 성전의 헌금궤에 넣을 수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의논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이라 불리는 땅을 사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은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 밭을 아직도 피의 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여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30입 곧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목숨값으로 준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대로이다. 예수께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시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당신이 말한 대로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의 죄를 고발할 때 예수께서는 조용히 계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저 사람들이 당신을 고발하는 이 증언이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해마다 유월절 기간에는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때 아주 악하기로 소문난 죄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바라바였다. 빌라도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자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긴 것을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쪽지를 보내왔다. 그 쪽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사람의 일에 얽혀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어젯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람들을 부추겨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소리치게 하였다. 빌라도가 말했다. 여기 바라바와 예수가 있어. 당신들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바라바요. 빌라도가 물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사람들은 한결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빌라도가 물었다. 왜 그를 죽이려고 하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소? 그러나 사람들은 더 크게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빌라도는 물을 가져오게 하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다. 그리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런 죄가 없소. 그의 죽음은 당신들이 책임이요. 사람들이 모두 대답하였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군인들에게 예수를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군인들에게 넘겼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 구속 앞에 가룟 유다,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바라바를 비롯한 다섯 종류의 악의 도구인 오직 비정상적인 사람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별로 행복하지 못한 내용이라서 많은 내용을 짧게 다루게 됩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구실을 찾았지만 로마의 권력 아래서 사형을 확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 저들은 위대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이방인의 권력을 빌리기 위해 당시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주님을 결박한 채로 끌고 갑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도 잘못되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경계로 경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외형적으로는 백성들로부터 최고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사람을 살리는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자신들의 정력을 모두 소모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비극적인 역할로 예언을 성취시키는 악역의 주인공 유다가 먼저입니다. 유다는 주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되리라는 짐작을 못했던지 점점 비참한 취급을 당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보지 못하는 까닭에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하는 결과를 만들고 말고 이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됨을 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계속적으로 유다를 회유한 종교 지도자들은 또 다른 평가를 보겠지만 결국 유다는 비극을 예언한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의 부분을 이루고 말물 본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돈 몇 푼과 바꾼 대표적인 인물의 모델을 봅니다.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허물과 죄는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삶을 살았고 가룟 유다 같은 인물들은 자신의 실수만을 바라보며 긍휼과 용서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데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도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치중하여 주님을 따르다 보면 영원한 영광의 예언의 성취자들이 아닌 비극적인 예언의 성취자들이 얼마든지 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세속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자를 죽음에 내어주는 총독 빌라도를 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놓아드려야 할 증거들은 너무나 분명한데도 자신의 안정된 자리를 빼앗길까봐 양심에 거리끼는 판결을 함으로 가룟 유다 다음으로 영원한 비양심의 소유자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해하여 가이사에게 대항한다는 오해조차도 없애기 위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도 선언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점점 자신의 한계와 위기를 깨달으면서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유대인들을 유도해보지만 물어도 물어도 되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바라바를 놓으라고 소리지릅니다. 그에게 결국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들려오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가장 우려하던 한마디를 듣게 되면서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마지막 결정을 하고 맙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양심도 영혼도 물로 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 없이는 죄의 용서는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빌라도를 비롯해서 당시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한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현재의 유리한 위치를 지키려 하면 빌라도처럼 예수를 또다시 죽음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함으로써 후회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자신들의 영화를 위하여 의로운 예수를 끝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하나님 앞에 간악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빌라도나 군중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야 무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은 가장 죄악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읽고 있었음에도 저들의 악함과 욕심이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악함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글자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적용함으로써 검증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진리를 가장 많이 접했다고 하는 저들이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있어서는 가장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살리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가장 무지몽매한 군중들에게까지 생명을 주지는 못할 망정 충동질하여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동원시키는 것을 보면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사악한가를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권위와 영광과 부귀와 바꾸고 맙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할 때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인들인 우리가 지위를 잘못 이용하고 백성을 잘못 선동하여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도구로 잘못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충동질에 속아서 생명의 주님을 죽이라고 소리지르는 무지한 군중들을 보는 겁니다. 이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주님께 그 곧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이죠. 바로 같은 군중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군중은 진리나 정의보다는 대개의 경우 특별한 사람들이 선동에 의해서 소리지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 죄악의 역사 속의 군중들입니다. 언제나 군중의 다수는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모이는 무리들도 사실 다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집단은 어떤 경우 이익 집단이 되기도 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선동을 할 수도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고 이런 다수의 무리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고 물을 때 주님께서 또다시 아픔과 안타까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바로 알고 군중의 입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서 적어도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매한 무리로 역할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바로 아는 무리들이 모일 때 비로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늘나라의 백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예수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는 바라바를 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모든 범죄자의 원형이면서 예수 때문에 가장 덕을 본 사람입니다. 죄값으로 당연히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으로 살게 된 어쩌면 오늘 구원받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유형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바라바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 자신이자 우리 각자인 겁니다.
주의 발은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진정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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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joy,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성전에서 찾은 예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해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가 12살 되던 해에 그는 부모와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떠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오늘날 우리처럼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가거나 당나귀나 낙타를 타고 갔답니다. 예수의 가족은 명절이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집으로 출발했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그 무리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밤이 될 때까지 예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갔어요. 사흘이나 그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라도 틀림없이 걱정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성전 안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예배드리는 장소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는 교회 건물과 같은 곳이지요. 그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를 발견했을 때 그는 율법 선생들에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놀랐답니다. 마리아는 예수에게 왜 부모에게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어요. 부모가 걱정하면서 예수를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왜 자기를 찾았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 모든 어린이도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이겁니다.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왜 굳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도 날마다 조금씩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